고린도 후서 50번 메시지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 첫 번째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9장 끝부분에서 모든 필요한 요점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의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것은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에 대해 조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상황은 바울이 그의 사도의 권위에 문제를 다룰 만큼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0장의 때에는 폭풍이 그치고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고요함과 평강이 있었고 분위기는 평온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와 상태 안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이릅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의 일부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인들 앞에 제시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뛰어난 저자인 바울은 어떤 문제이든 항상 어떤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철저히 다룹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원칙은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에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이에 대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우리 또한 이에 대해 분명해져야 합니다. 대비 10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그러나는 대비를 가리킵니다. 8장과 9장에서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교통에 참여하라고 격려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즉시 그는 엄하고 유쾌하지 않은 어조로 그의 사도 직분, 심지어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 변명함으로써 자신을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갈망합니다. 이는 거짓된 유대교의 사도들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진정한 사도들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부터 특히 사도인 바울의 입장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데서 빗나가게 했던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에 의해 야기된 애매모호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이 부분이 앞의 부분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에서 바울의 말은 유쾌합니다. 그러나 10장부터 13장까지에서 그의 말은 때때로 엄하고 심지어 불유쾌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의 부드럽고 친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의 엄격함으로 인해 그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 장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매우 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하는 방식 10장 1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인들을 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의 권면의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했는가를 말할 뿐 왜 권했는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장의 나머지를 다 읽고 바울이 권면한 목적을 찾으려 한다 해도 당신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권면하는 목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글을 쓰면서 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권면하는가 보다 어떻게 그가 성도들을 권면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하는 방식이 그의 권면의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믿는 이들을 권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어떤 형제가 단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만을 관심할 뿐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관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심각한 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목적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목표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더 관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전혀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과 목표와 결과를 우선주의합니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은 주의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목적만을 주의합니다. 이 관념은 통탄할 만한 것으로 정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의도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 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에 대해서는 관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오락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보다 우리의 방법을 더 주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대사인 바울 또한 목적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더 주의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고린도인들을 건면한 방식을 묘사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그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온유와 관용. 10장 1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건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접붙여졌고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의 미덕들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미덕들은 바울의 미덕들이 되었습니다. 온유는 거룩한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한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는 그것이 그분의 인성 안에 있고 거룩한 생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거룩한 생명에 의해 인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 온유의 미덕이 나타났습니다. 원칙은 그리스도의 관용의 미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용은 거룩한 생명에 의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의 다른 미덕입니다. 당신은 온유와 관용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온유의 미덕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대신에 기꺼이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방법 안에서 강한 자들은 싸우며 양보하기를 거절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고 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침해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하는 것은 곤란과 손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것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며 관용하는 것은 기꺼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침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 안에서 거룩한 생명에 의해 살았던 두 가지 미덕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라는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였으며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으로 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 의해 믿는 이들을 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통해 특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이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인격.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법을 말한 후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는 1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격에 대한 이 묘사는 고린도 후서의 주제와 꼭 맞습니다. 바울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인격과 생활을 더 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10장에서 그는 심지어 그의 권한은 목적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권면하는 방법을 너무도 관심했기 때문에 왜 그가 권면하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에 관해 바울은 그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겸비했으나 그들을 떠나 있을 때에는 담대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담대했으며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인들 가운데 있는 참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유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되는 것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너무 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담대함이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아. 이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에게 있던 담대함이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의 담대함이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증발하지 않는다면 그때야 그것은 합당한 종류의 담대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매우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그의 온유함과 겸비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던 방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담대하게 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 우리의 담대함이 남아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인들을 다루는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했으며 그들 중에 있을 때 그는 겸비했으나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담대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바울의 온유와 관용과 비하와 합당한 담대함을 봅니다. 영적 전쟁.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인간으로서 사도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 안에서 행합니다. 그러나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을 따라 행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전쟁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는 육체를 따라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영을 따라 행한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영을 따라 싸운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들은 우리 사도들이 전적으로 육체를 따라 싸운다고 생각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전쟁은 영을 따른 것이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육체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오. 영적 세력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기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대적의 견고한 진을 전복시키는 강력입니다. 이론과 사상은 생각 안에 있으며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의 견고한 진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론은 파해져야 하며 모든 사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높아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는 타락한 지성 안에 있는 오만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 또한 영적인 병기로 파해져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배척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교만한 생각과 높아진 생각과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상상입니다. 오만한 상상과 교만한 사상은 사탄이 사람의 생각 안에 세운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섭니다. 우리의 전투의 목표는 이러한 강력한 진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견고한 진과 높은 이론들과 오만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 싸움으로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복종이 온종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벌한다는 말은 책망조에 담대하고 엄중한 말입니다. 순종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우리의 순종이 다른 이들의 불순종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께 제공함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 임의로 교사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서 그들은 율법을 현저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르침으로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이 혼합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복음이 바울의 사도 직분 아래 이방 세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혼동했던 유대교도들은 바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커다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번식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이방 세계로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들에게 커다란 손상을 입혔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에 의하면 우리는 유대교도들이 갈라디아와 아가야에 와서 믿는 이들을 자극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이 유대교적인 가르침들로 주입되어 그들에 의해 선동되었음을 봅니다. 10장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이론들과 높아진 사상들에 관한 바울의 말은 유대교도들의 가르침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바울이 쓰고자 했던 것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들의 전쟁은 참되고 합당한 하나님의 신약의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견고한 진과 이론들과 높아진 것들을 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의 전쟁 목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교의 교사들은 그리스도께 속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침으로 사실상 그리스도를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분께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거나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복종되어져야 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교적인 생각들과 이론들과 상상들에 대항하는 전쟁입니다. 유대교적인 가르침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6절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유대교적인 이론과 생각의 영향 아래 몇몇 거역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가 고린도인들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유대교적인 가르침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불순종을 벌하기 위해 바울이 준비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었으며 이 조건은 고린도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필요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분은 신약의 복음을 위해, 일부분은 구약의 율법을 위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율법을 위하는 것조차 거역이요 불순종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최대한으로 신약의 복음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상황은 바울이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랄 수 있기에 적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상황은 그에게 모든 유대교들의 불순종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해석입니다.